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B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카셈 솔레이만의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암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3일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폼페오 전 장관이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침략자,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폼페오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무슬림 순교자들이 이에 복수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폭사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독립 육가공업체와 농장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관련 규정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밝혔습니다. 이런 조처는 몇몇 육가공업체가 시장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육류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생 아래 육류 도소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며 바로 이런 상황을 현재 육가공 업계에서 볼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분석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는 현재 4개 대형 다국적 육가공 업체들이 시장의 55%에서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란군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사망한 캐나다인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캐나다 법원이 3일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6인의 유족에게 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0년 1월 이란군 방공부대가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함으로써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이란군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기 몇 시간 전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여객기 격추에 사과했고 여객기를 미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로 착각한 방공망 담당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달에 미국과 호주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직접 만나 올해 정상 외교를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와 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열리는 국회 회기 전에 미국과 호주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쿄 내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이 3일 1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훈련 비행 과정에서 기체 이상으로 4일 비상 착륙했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이날 오후 12시 51분 훈련 중 항공 전자계통 이상으로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한 기지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동체 착륙이란 비행기 동체를 직접 땅에 대 착륙하는 비상 대응 조치입니다. 조종사는 다친 곳이 없이 무사하다며 한국과 미국 공군이 고장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F-35A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국 공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여성 함장이 지휘하는 항공 모함 강습 전단이 미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출동했다고 미국 성조지가 4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3함대는 에이미 마우언 슈미트 함장이 지휘하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함 전단이 작전을 위해 3일 미국 샌디에이고 항을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우언 슈미트 함장은 지난해 8월 링컨함 함장에 임명됐습니다. 링컨함은 국제 해양 안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미국 미러키태생인 마우언 슈미트 함장은 지난 199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94년은 미국 해군이 여성의 전투함과 항모 복무를 처음으로 허용한 해였습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 외교에서 역할을 복원 중이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3도, 바다 물결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 외교에서 역할을 복원 중이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모든 중요한 대북 외교를 직접 수행하면서 동아태국이 제외됐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감찰국은 지난달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국 감사 보고서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재임 당시 동아태국이 대북 업무에서 소외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동아태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전임 대북특별대표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동아태국은 북한과 관련한 국무부 활동 대부분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고 외교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 확보도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태국은 외교 무대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며 한 동아태국 당국자는 대북특별대표가 다른 나라들에게 설명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제3국의 외교 상대를 통해 알게 됐다고 감찰국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감찰국에 동아태국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과 관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언론과 연구소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들, 한국과가 정책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도 동아태국이 국무부 측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아태국의 부차관보가 대북특별부대표로 임명되면서 동아태국이 신임 대북특별대표와도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국은 감사 기간인 2021년 3월에서 8월 사이 동아태국이 국무부 외교 지침서에 따라 북한 지역 외교 이행에 있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임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사임으로 동아태국이 대북정책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지역 담당국들과 기능적 책임을 가진 부서 사이에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very common for there to be turf battles between the geographic bureaus at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offices tha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동아태국의 우선순위는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동맹을 지키는 것이지만 비건 전 부장관이나 비확산국 같은 경우 오직 북한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이때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 보고서에 기술된 경우는 분쟁이 확대된 경우로 보인다며 대부분 이 정도까지 긴장이 격화되지 않는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 내에서 책임이 나뉘어지면 관료주의적인 긴장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며 이번 감사 보고서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대북 특별대표가 타 부서에 소속돼 있을 경우 동아태국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선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장관의 경우 장관에게 직보하게 되는데 서열이 훨씬 낮은 동아태국 안에서 일부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관료적 배치가 전임 팀의 가장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3일 VOA에 특별대표나 무임소 대사 등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국무부의 다른 사람들이 제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나 폼페오 전 장관의 한정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특별대표가 장관에 직보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y would. I think that that's simply the way that Secretary Blinken would want to operate. He's been there before as the deputy secretary, so I think that h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process.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아태국과 대북특별대표 간 조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블링컨 장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든 중동이든 상황이 매우 민감해지면 결국 소수만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것이며 일부는 소외됐다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역기능이 많았던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처 간 긴장이 낮을 것이라며 고위직 중 외교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은 관료주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2021 국가안보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취임 초기 외교 활동에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국무부 동아태국은 활동이 상당히 늘었으며 특히 취임 후 첫 90일 동안 동아태국이 참여한 중국 관련 회의만 해도 10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또 국무부 부서들 사이에 중국 정책을 조율하는 부서를 만드는 차이나 하우스 계획이 2021년 3월부터 진전을 내기 시작했으며 완전 이행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 배치된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적분의 일환으로 우리는 계속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5개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PT 평가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나온 이번 공동 성명은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은 3일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전쟁 회피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전쟁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고 결코 행해져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핵사용은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결과를 갖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핵무기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방어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전쟁을 방지하는 데 이용돼야 한다고 확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핵 위협에 대처하고 양자와 다자적 비확산과 군축, 군비 통제 협정과 약속을 보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NPT 6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NPT 6조는 조약 당사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단과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의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등을 골자로 한 NPT는 현재 190여 개 나라가 가입한 상태로 성명을 발표한 5개국은 NPT가 공식으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1985년 이 조약에 서명한 북한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고 2003년 1월 공식 탈퇴했습니다. 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무단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전 성명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핵무기가 서로를 혹은 어떤 다른 나라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의 안보가 약화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군축 진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양자와 다자 외교 접근법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로의 안보 이익과 우려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로 예정된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NPT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은 지난달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활동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대북 외교를 모색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미북 관계 답보 상태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도 양측의 입장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 모두 국내 문제에 몰두하며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는 2022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현안을 짚어보는 네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과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를 모색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2022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전략적 인내 2.0으로 부르며 미국은 지난해 시도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is going to be more of the same what we've seen in 2021.
북한은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에도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특히 올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대외 정책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보다 더욱 긴급한 사안들로 매우 분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1월 8일 연방 상원과 하원, 주지사를 대거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중반을 평가하는 동시에 2024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예고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북한의 무반응과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hard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do anything different until they get some response from North Korea. And
바이든 행정부가 단지 대화만을 위해 북한에 무엇을 더 주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해 성공한다면 워싱턴이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반응할 때까지 비핵화 협상 진전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같은 상태일 것이라고 손튼 전 대행은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쫓아다니거나 대화를 위해 양보나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어떤 열의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주로 국내 문제, 특히 경제와 식량 상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과의 핵미사일 협상을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경제난과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제재 완화 등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평양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코비드를 이유로 내부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장기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루기 위해 다른 중요한 양보를 제안해야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워싱턴에 반응을 불러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같은 위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조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핵 ICBM 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몇 달 동안은 제로라면서 그러나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면 ICBM 발사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국장도 적어도 올해 초기엔 북한이 주요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anything dramatically different. And at least in the initial months of 2022, you know, there is a Beijing Olympics, there's a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대한 도발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등 충분히 절박하다고 느낀다면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워싱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핵실험까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핵실험과 ICBM 등과 같은 북한의 주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는 대신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관여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If that happens, that's an indication that they're trying to move. You know, that's the way they indicate that they want to engage usually, right? That's
통상적으로 북한은 답보 상태일 때 위기를 조장한 뒤 대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손튼 전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다이내믹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북한은 위기 조장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통상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에 신중한 접근에서 벗어나 과감한 구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첫 해에 신중한 접근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런 접근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이 큰 구상을 시도하기 위한 적기라면서 포괄적인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 제재 해제를 대가로 더 많은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주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런 제안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평양 비밀여행을 통해 탐색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외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높은 수준의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앤런 연구원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것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신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ICBM 관련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ICBM 관련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if that's their priority, my assessment would be that what they would be most likely to test this year would be an ICBM. Why?
벡톨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ICBM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국인이나 정책 이반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 복귀하면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 ICBM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달렸다며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더 높은 살상력을 가진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을 마지막으로 4년여간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 15형의 잠재적 사정거리는 13,000km로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3일 VOA에 북한이 올해 지상이나 해상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ICBM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at there's a very large liquid propellant ICBM that they showed us in the parade. That probably has multiple warheads on it.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연설에서 다음 당 노동당 전당대회 전까지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 후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험해왔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한 북한이 열병식 때 액체연료 추진 방식의 대형 ICBM을 보여줬다며 아마도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돼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김 위원장이 당시 연설에서 미사일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등을 포함해 총 8차례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3월에서 7월 총 6차례, 2019년에는 총 14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역량의 진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지만 순항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에 주력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So and of course we can se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So I think what they're likely to do is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these various systems that
이에 따라 북한이 많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한국과 일본 등의 목표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난해 크게 활약한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의 후속 활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미 의회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활약이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캘리포니아주의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2019년 은퇴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하원에 입성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으며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의원의 주요 관심사는 대북 정책과 인권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미한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 가족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청문회와 공개 서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직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의원이 주도하는 활동은 새해에도 관심이 이어지는 의회의 주요 움직임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의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영기 의원만큼 주목받는 인물은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을 지낸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의원과 상반되는 움직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5월 미한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춰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어 20여 명의 의원과 함께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한반도 인권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 정부의 관행을 검토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했던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의 새해 활동도 주목됩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4월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 법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당시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해 추가 청문회 등을 소집할지 주목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인물입니다. 포트먼 의원은 2년 전 원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의 정보 탄압을 겨냥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 두 번째 원비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지난해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두 번째 원비어 법안을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돼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의회의 의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포트먼 의원은 또 지난해 원비어 사망 4주기 상원 결의 채택을 주도했었는데 올해도 유사한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도 새해 활동이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두 의원은 약 2년 전부터 법안 발의와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제재 수정을 행정부에 요구해 새해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해 상원 의결을 남기고 있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관련해 새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에서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망명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허술한 탈북민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력 충원과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 지역 22사단의 일반 전초, 즉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탈북민 A씨가 한국에 있을 당시 월북 징후를 보여 두 차례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담당했던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월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여행 등을 알아본 정황도 파악됐지만 이후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탈북민 관리 인력 부족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은 한국에 들어오면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 담당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탈북민 33,752명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 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3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동지의 서재평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은 사정이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보안경찰하고 전국의 탈북민 숫자를 평균 낸 거예요. 그거는 노원, 그다음에 이제 양천 이런 탈북민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한 명의 경찰관이 보통 적어도 한 100명을 담당해요, 지금. 송파에도 600명 되는데 송파경찰서 보안계 형사가 한 사람 보통 80명 담당해요.
탈북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신변보호 담당관의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탈북민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잦은 연락을 감시로 여겨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탈북민을 대북활동과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가에서 다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A씨를 포함해 대부분 다등급에 속하는데 가등급이나 나등급처럼 밀착 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하면서 특이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이 거주지 이전 등 국내에서의 이동 상황에 대해 경찰에 잘 알리지도 않고 해외여행도 별 거리낌 없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정부 내 탈북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변보호 담당관이 경찰로서의 자기 주 업무와 병행해 탈북민 관리까지 맡는 현 방식으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센터는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반관 반민 기구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제안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경찰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센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센터가 그건 백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완전히 공적기구라고 보기도 어렵고.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은 총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매체 보도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북민 재입국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간의 큰 괴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A씨도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 청소 용역 등의 일을 하며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A씨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 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민의 재입국 원인에 대해선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하는 건 여전히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탈북민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 하거나 정부도 탈북민들을 보호대상으로 관리 감독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본인들의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과도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실은 이번에 월북한 사람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미 지금 있는 탈북 지원 제재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이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월세만 내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거든요. 한국의 일반 취약계층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한편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2회 발송했지만 4일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월북과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고 전체적으로 북한군은 현재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오리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현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서 씨의 아홉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입니다.
이제 두 돌이 막 지난 이현서 씨의 아들. 연서 씨가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른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아들은 쪼르르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연서 씨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엄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이제 봤는데 블랙베리를 먹어서 지금 입이 개구쟁이야 개구쟁이 입이 까매졌어요. 그치? 그치 그치?
취재진은 못 알아듣는 말을 엄마는 바로바로 알아듣고 대꾸를 해주는데요.
잠깐만요. 아가 조금만 더 먹어보세요.
계획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갖게 된 아들. 태어나 처음 엄마가 되는 쉽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일도 공부도 접고 육아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이현서 씨. 천사라고 부르는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제 막 두 달 지났는데 8개월부터 말을 엄청 잘했어요. 막 문장으로 다 말하고 말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영어 한국어 다 하고 한국어 좀 더 잘해요. 애가 태어나서 첫 달부터 이제 책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책을 엄청 좋아해갖고 애기 책이 지금 어른 책보다도 많아갖고 지금 500권 정도 있는데 하루에 한 20권? 아, 하루인가 아니가 밤에 자기 전에만 자기 전에 20권, 25권 정도 매번 매일 읽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어가 쑥쑥 늘더니 막 다 문장으로 다 얘기하고 18개월부터 대화가 돼요.
어머 어머.
하나다라도 피워줘 보고 뭐 해봤는데 그런 거는 바로바로 기억하는 것 같진 않고.
와.
그냥, 말은 그래도.
하룻밤에 책을 그렇게나 많이 읽다니 대견하고 자랑할 만도 한데요.
밤에 자기 전에 계속 엄마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지원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존댓말을 가르쳤어요?
존댓말 처음부터 존댓말 했어요. 아, 나랑 남편은 안 하는데 욕심에 또 애기는 존댓말 해야 돼 이러면서 가르쳤더니 곧잘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다 존댓말. 엄마 풀주세요 뭐 모든 거 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다 존댓말. 아이랑은 그래도 내 나라 언어로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바람, 한 가지 바람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저는 소통 단절이라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가장 지금.
사실 연서 씨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최근까지 폐렴을 앓았고 남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한 달 넘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요.
한 달째 아파갖고 후유증 때문에 코로나 양성도 갖고 한 달 전에 고생하고 그래도 그건 일찍 끝났어요. 일주일 안에 끝났는데 후유증 때문에 지금 폐렴 때문에 4주째 일을 못 나가고 2층에서 지금 계속 있거든요. 밤에는 아예 잠을 못 자고 기침 때문에 1분도 못 자고 밤에는 통으로 깨있고 새벽부터 이제 오전에 한 4시간, 5시간 하루에 5시간도 못 자요. 한 4시간, 3시간만 자면 그래도 많이 자는 날
밤잠을 설치는 남편까지 돌보느라 밤낮 없이 연서 씨는 두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연서 씨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와.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그 올려놓고 까먹고 갖고 불에다 올려놓고 뭐 음식 만드느라고 하다가 세 번이나 있었고요. 다 데워먹은 거, 소재로 데워먹은 게. 안 그래도 불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완전 새까맣게 화용식을 해버려가지고 멸치 육수를 내다가 그런 적이 세 번이나 있고 뭐 정신이 없죠. 당연히 남편 저렇게 사경 헤매고 있지. 첫 일주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 증상도 심하고.
그래도 방긋 웃는 아들을 보면 피로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연서 씨는 종종 아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두 살 아들 여권이 나왔거든요. 여권이 나와서 엄마한테 바로 보내줬더니 엄마가 세계에서 제일 강국 미국 시민이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나도 아, 참 좋은 시기에 좋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우리 아이는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참 한 끗 차이로 어쩌면 제 고향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아이였는데 참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다행스러움 이런 게 늘 있어요.
그 오래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자녀의 앞날을 위해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내 부모의 선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엄마 연서 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
건강이 우선이긴 하지만 늘 언제나 아프지 않고 컸으면 감기라도 그냥 지나가는 감기라도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마음은 가장 큰 마음이고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바람을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시간이든 그게 애정이든 뭐 경제적인 뒷받침이든 모든 걸 다 쏟아서 아이를 잘 키우자라는 마음가짐 갖고 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고 밝게 모든 엄마들의 바람이죠. 건강하고 밝은 아이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줄 아는 아이 그렇지만 자기 생각만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아이 뭐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마냥 밝게만 컸으면 건강하게만 컸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연서 씨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해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애기 학습지도 봐줘야 되고 공부도 숙제도 봐줘야 되고 로드맵도 짜줘야 하고 한국 엄마라면 응당히 하는 것들.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미국에서 자라고 여기서 교육을 받지 않는 엄마로서는 미국 문화도 아직 익숙치 않고 미국 역사나 미국 교육, 정기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지금이야 어리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느끼는 날이 오겠죠.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이연서 씨.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할 생각으로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보기도 하고 역사책 같은 거는 아예 사놓고 조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역부족이겠죠.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부는 시작하고 있어요. 다행인 게 그래도 아빠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뛰어나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못하는 부분은 남편이 채워주고 또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 뭐 한국 문화라든가 우리의 뿌리를 아는 뿌리를 예, 곧 뭐 애기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의 전통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미국인으로 자란 남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시에 이현서 씨는 엄마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 탈북 여성 이현서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3도,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1도, 양덕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영하 11도, 낮 0도, 구성 아침 영하 14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 강계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5도, 희천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1도. 개성 아침 영하 11도, 낮 2도. 신계 아침 영하 13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8도, 낮 3도. 장전 아침 영하 6도, 낮 1도. 평강 아침 영하 16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0도, 낮 3도, 장진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6도, 청진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2도, 김책 아침 영하 10도, 낮 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6도, 낮 영하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650,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암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3일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폼페이오 전 장관이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침략자,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폼페오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무슬림 순교자들이 복수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폭사했습니다. 이 공격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독립 육가공 업체와 농장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관련 규정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밝혔습니다. 이런 조처는 몇몇 육가공 업체가 시장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육류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생 아래 육류 도소모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며 바로 이런 상황을 현재 육가공 업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분석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현재 4개 대형 다국적 육가공 업체들이 시장의 55%에서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톰 빌첵 미국 농무부 장관은 농무부가 관련 기금에서 독립 육가공 업체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쓸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란군이 격추한 것과 관련해 이란이 사망한 캐나다인들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캐나다 법원이 3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6인의 유족에게 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0년 1월 이란군 방공부대가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을 쏴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76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함으로써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이란군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기 몇 시간 전에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여객기 격추에 사과했고 여객기를 미국이 발사한 순항미사일로 착각한 방공망 담당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비오의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기시다 후미야 일본 총리는 이번 달에 미국과 호주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직접 만나 올해 정상 외교를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와 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열리는 국회 회기 전에 미국과 호주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내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이 3일 1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7일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증강과 이에 따른 긴장 해소 문제, 그리고 12일로 예정된 러시아와의 협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토는 오는 12일 나토 대사들과 러시아 관리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습니다. 또 13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와 러시아와의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9일과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성 함장이 지휘하는 항공모함 감습정단이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출동했다고 미국 선조지가 4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3함대는 에이미 바우언 슈미트 함장이 지휘하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작전을 위해 3일 미국 샌디에이고 항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우언 슈미트 함장은 지난해 8월 링컨항 함장에 임명됐습니다. 링컨함은 국제해양안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미국 미러키태생인 바우언 슈미트 함장은 지난 199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94년은 미 해군이 여성의 전투함과 항모 봉급을 처음으로 허용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였습니다. 1월 5일